우리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나누었나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복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이 신적 기원을 갖는다. 기억나시죠? 사랑은 그냥 인간끼리 주고받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나 액션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은 뭐의 기원을 갖는다? 신적 기원을 갖는다. 우리 6, 7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신적 기원을 갖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가 그 속에 담아져 있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죠? 사랑의 실천적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실천적 열매가 일상 속에서 전혀 없다면 근본적으로 나라는 가지가 하나님의 나무라는 둥지에 접붙여 있는 존재인가를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본질을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실천적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오죠? 사과 열매가 나와요. 사과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그래서 열매로 뭘 알게 되죠? 나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실제. 가장 확고한 사랑의 실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역사 속의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만큼 사랑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실천적인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걸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했다고요? 첫째,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로 우리는 사랑을 출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존중은 두 가지 근거를 갖고 있어요. 첫째, 왜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존중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창조가 그 목적이라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습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져 있어요. 물론 병이 들고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랑이, 그 형상이 이지러진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원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형제끼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존귀하게 여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폄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한 존중을 해야 되는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 창조와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뭐 저도 보고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지. 제가 설교를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진전해서 저도 이번에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참 많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질문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가 거룩에 있는가 기억나시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3.1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다 대답을 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목적인데 그럼 거룩이란 어떻게 되는 게 거룩한 건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는 더 이상 어느 것도 삐짓고 들어갈 수 없는 하나됨의 상태.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자세고 거룩한 태도입니다. 이게 정확히 관계 설정이 공고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은 종속적 개념이지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의 가장 핵심적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에 무슨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원리스, 더 이상 하나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뭐를 doing,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자, 우리 한번 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럼 여기서 본회퍼가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매우 뻔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뻔한 질문 앞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본회퍼가 청년들에게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어야 되겠는가? 사랑에 강조점이 있어야 되겠는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이거 뻔한 것도 다시 물으면 자꾸 이렇게 수그려 들어가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룩에 목적이 있어야지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 될 수가 없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들으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금 열거된 항목만 봐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신앙에 도드라진 강점들이에요. 열거를 한번 다시 헤아려 보면 예언의 능력,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출발한 덕목들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너무 뻔해 보이는 정의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우린 여기서 왜 그래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12절서부터 간단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맞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지금부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야, 이것도 2단, 3단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다시요, 다시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본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고요. 별 기대가 없는데 12절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구나.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요한이. 뭐가 더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비상응성의 사랑,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받았던 그 비상응성의 사랑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냄으로써 누구의 사랑이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상응적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만 고여있고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뭐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꼼꼼히 한번 뜯어서 묵상해 읽어보라고요. 12절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물론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흘려보내야 우리 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수아 지프 박사의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의 굵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뜨문뜨문이라도 한번 쫓아가 보세요. 항상 구원의 기적, 생명의 약속은 무엇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를 환대하는 가운데 생명이 약속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가치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다가 생명이 없었던 그 집에서 뭘 약속받죠? 이삭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완성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진짜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완성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이 땅에 머물면서 받은 은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속적 맥락이고 구원사적 은혜입니다. 12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임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아, 저분은 진솔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걸로 보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속에 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받았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던 사랑이 뭐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고요. 그제서야 그 이 완성의 끊임없는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자, 다음 줄로 한번 넘어갈까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그의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이제는 사랑과 성령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볼까요? 이 본문은 당시 이분법적인 신학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녔던 거짓 무리들의 논박에 대한 글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곧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내 주에 계신다는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는 뜻이고 오늘 13절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시고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게 우리 이지적인 능력과 연구로 알아지거나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보았고 우리가 그걸 증언한다. 즉 이 얘기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목격해서 뭘 썼죠?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언은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돼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 내적 증거는 누가 도와주시는 영역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외적 증거가 있었어요. 그 외적 증거가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와 성경의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처와 기원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고 보면 사랑은 우리가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꾸며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래야 다 파편 조각 같은 것이고 잊으러 있어서 어쩌면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다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깔아서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억지로 사랑하려는 것도 그 사랑을 오히려 종교적인 색깔을 입혀서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고백과 그 본질적 가르침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거한 머무는 동안은 겨우 하나님 사랑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럴 수 없는 실패한 제자를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동역자들인 교육자들도 목사님 그분 더 이상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 그 만류가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기회를 줄까? 모두가 이해를 못했어요. 모두가. 근데 결국은 1년 있다가 그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께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그 당회도 다 반대하고 특별히 동역자였던 교육자들도 다 반대했는데 그 어쩌자고 그렇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뭐 애들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주 직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걔를 믿냐? 하나님 믿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걔를 믿냐? 하나님 믿지? 아, 이분은 자기의 한계도 알고 자기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이분의 모든 그 용서와 사랑의 출처가 누구에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단도직입적인 한마디가 제 평생에 아주 큰 좌우명이 됐어요.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야, 내가 걔를 믿냐? 하나님 믿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그 저 혼자만의 평가를 갖게 되었네요. 아, 저 어른의 리더십이 자기가 만들어낸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했구나. 맞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와 어떤 리더십의 스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초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래야 기껏 찌꺼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용서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의를 만들어내는 자비로움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사랑이든 용서든 그 기원은 누구께 뿌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이제 피택되신 분들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 세 가지 줄거리로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줄거리가 뭐냐 하면 교회의 토대, 교회는 뭐에 기초해야 되는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근거를, 여지를,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비상황성의 사랑이 교회의 토대고 내 인생의 토대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한다고 돼 있죠? 시인한다고 돼 있어요. 시인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한다 이런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어디 자리까지를 요구하는 걸까요? 삶의 자리까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소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 명분론자들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 명분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고 시인하려면 그 갈래길에 서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태도에까지 그 열매가 나와야 그게 진짜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배고파 찾아온 나그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형제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땡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담은 얼마라도 밥을 함께 먹든지 밥 먹을 값을 지불해 주든지 거기까지가 정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예수님의 그 본성을 닮아 있는 DNA가 그 속에 있구나. 그게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입으로만 명분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영역까지 이렇게 시인의 영역을 넓혀 보면 신앙생활 아이가 만만해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비겁한 요구 앞에, 얄팍한 시험 앞에, 불의한 이익 앞에서 단호히 돌아서고 아니요 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립서미스의 영역만에 머무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순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명 못하네. 저 없고 흥멸을 넘어 임하거나 증탄 위에 죄만한 영혼 그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의가 가득한 터전에 살아낼 청년들과 성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일, 되어지는 사연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기근으로 가득한 혼잡한 시대가 길을 찾고 허기를 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평안케 하시며 여러가지 각종 질병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을 눈물겨운 주변 사람들의 간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